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그냥 몇 주에 걸쳐서 딱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서 조금씩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지금 나눕니다. 좀 지나면 그다음에 은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 문제는 잠시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며칠 뒤에 나누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나름식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굳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깨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얘기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들으셔서 정리를 분명히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좀 인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예,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의외로 우리가 오해하는 영역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믿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저 말씀을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요. 제대로 못하거나 틀리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요 정도인데 요 말씀의 의미가 요 정도인데 엉뚱한 걸 집어넣어서 그냥 다 통용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 우리가 배우거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맥락 속에서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게 잘못된 해석을 이렇게 전체 다 맥락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면 틀리게 해석할 수 없는데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냥 그게 그런 뜻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 만사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이해하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야. 또는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잘 되게 해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설교 마치고 우리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저 말씀을 보면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자,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러면서 또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저기는 참새 다섯 마리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자, 아까는 뭐라고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했습니다. 자, 다섯 마리 사면 어떻습니까? 보너스를 주는가 봐요. 원래는 네 마리가 두 아사론이었는데 더 사니까 어떻습니까? 드물어 더 주는가 봐. 그 당시도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다섯 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시는 도다. 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래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까 저게 앞에 절하고 뒤에 절하고 앞에 절은 예시예요. 그리고 뒤에 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예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절만 보면 우리가 초점을 놓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저기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만히 둘 것 같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그냥 보조된 내용이에요. 초점이 뭐예요? 뒤에 얘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저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 절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제 놓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 거기에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순수하고 잘 흡수한다는 의미예요. 또 뒤에 가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지 말라 또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에 낮은 수준에 있지 말란 뜻이에요. 장성한 자의 위치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의도를.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걸 비교할 때 예를 들는데 그 예는 뭐라고요? 절대적.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걸 지금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서신서에 가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낮은 자리에 있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적용을 다시 해야 돼요. 무슨 얘기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새 두 마리가 다섯 마리가 두 아사론을 발리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밈을 또 하나님은 관장하고 지키는데 먹을 것 주고 지키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냐 너희들을 내가 버려두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저 참새가 하나님이 뭐 두 아사론에 발리는 거 하나님 운명 가운데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초점을 놓친 거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뒤에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고 앞에 내용은 뭐라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려고 했다. 강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 그 무슨 소리야 이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데나리온이. 예, 화폐의 단위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루 장정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면 장정 하루 일당이 뭐 10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해요. 또 다음에 기술 좋은 사람은 20몇만 원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아사리온은 16만 원 정도 된다 하면 1만 원 정도 해당돼요. 참새 두 마리가 만 원에 팔려요. 괜찮지요?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걸 환산하면 한 아사리온은 만 원 정도인데 참새 두 마리가 하여간 만 원에 팔려요. 그게 일반적으로 흘러갔던 물가 수준이었던가 봐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 설명에서는 참새는 가장 작은 새를 지칭하는 의미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새, 비둘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그 새의 이미지로 참새를 얘기했고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치 없는 생명이라도 하나님은 섭리하여 지키고 있다. 이런 표시를 지금 얘기한 거였어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참새도 저렇게 돌보는데 너희들을 그만 그냥 두겠느냐. 그게 이제 주된 강조였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앞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발리느니라 이렇게 해서 허락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적극적으로 참새를 죽지 않게 했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참새의 생존과 죽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돌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니 왜냐하면 하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혹시 저런 것 같다가 생각이 나서 이거 아닌데 이거 참새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설명한 게 좀 이상하네. 아 그럴까 봐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을 잡으셨죠? 예. 자 여기서 문맥의 주된 의도는 믿는 제자들을 돌보신다는 데 초점이 있지 참새를 돌본다는 게 주된 초점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것이 절대적인 진리고 앞에 것은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설명 이 뒤에 것을 설명하려고 제시한 게 보조문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거는요 주된 본문이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빼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뽑으면 그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문맥 전체를 보고 이해해야지 하나만 딱 따가지고 하면 이거는 왜곡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랬어요. 근데 앞에 어리석은 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해한 거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전체 문맥을 보고 이해해야지 얼마나 따와서 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따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된 초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참새 같은 새 중에 별 볼 일 없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데 제자들이 너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다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그 운명을 하나님 책임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말하는 거 핀트가 틀려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로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이절을 머리다 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진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지금 이게 초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일생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의 그 생사고락을 그냥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권을 하랬다 그러지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의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말 안 들으면 그대로 안 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선한 뜻이 있어요. 선한 뜻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가. 그럼 선한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게요.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선거 마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밀었는데 내가 싫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럼 뭘 해요? 뭐 하나님의 뜻인데 뭐. 이렇게 끝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호세아서 8장 4절 보세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나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나니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보세요. 이 땅의 리더를 삼고 이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통령 세우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세계 지도자를 삼고 그 나라의 지도를 삼고 이럴 때 모두 뭐라 그래요? 에이, 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돼. 이렇게 우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안 찍어주면 안 돼요. 맞죠? 예. 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선거제도 이런 게 다 하나님 뜻이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들을 세웠지만 그게 내가 세운 거냐? 너희들이 알아서 세웠지. 네 마음 드는 사람 세웠지. 그리고 그 지도자들 내가 세운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바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뜻이 간절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역에 지금 얘기하는데 다르게 이걸 영역을 넓혀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요. 그 하나님 주권대로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역사해. 그거는요, 하나님 주권대로 해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선택할 영역인데 내가 선택 안 하면 그 영역은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권이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주권이 있는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은혜와 믿음의 균형된 삶을 지금 설명할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 영역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이 오해해서 아닌데 하나님 주권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오버한 거라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것을 벗어난 거라고. 자,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걸 여러분 좀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맞아요. 주권자예요. 그런데 주권이지만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거는요. 그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비가 왔는데 여러분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햇빛이 비치는데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주신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요 영역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 밖을 벗어나면 그 이제 제가 설교하는 영역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오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영역들이 분명히 많아요. 많은데 그 영역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영역에서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 그 영역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반응을 잘 안 해서 이렇게 모르는 건지 이해 못하는 건지 해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뭐 그건 그런가 봐. 이래 있으니까 좀 그래요. 좀 이해했으면 이해했다 그리고 좀 해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주권자예요. 주권자인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 초점의 영역은 하나님이 주권자지만 주권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주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제가 설교의 제안을 듣고 지금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왜냐 하면 이런 내용을 제가 선을 안 그어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권을 부인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저거는 현재형이에요. 저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만물을 붙들고 있는 거는요, 저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 안 해도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천체를 지금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대로 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굴러가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그거 말고 은혜로 주신 영역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다 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영역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 구절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냥 자의로 해석해버렸어요. 대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구절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너와 상관없이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앞에 조건절이 있어요. 저 조건이 될 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만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했지 모든 것이 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는요, 이 로마서 8장 28절에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자, 그래서 이 맨 앞에 보면 이 로마서 8장 28절 앞에 원래는 그래서라는 전치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안 해놨어요. 원어상이나 영어에는 있어요. 그래서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 내용을 설명하고 뒤에 얘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앞에 내용을 참고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26절과 27절이에요. 28절이니까. 자, 그래서 보면 뭘 얘기하면 성령님에서 얘기해요. 자, 봅시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자, 그 다음에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앞에 거 싹 떼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자,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그래서 26절과 27절에는 뭘 언급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의 도우심이 있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우신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도우신하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그냥 하나님 와서 막 도와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도우신하니라는 단어를 보면 반대편에서 맞잡아준다. 협력하다, 도와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들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도와줄 게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들으려고 막 낑낑거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힘드네. 하고 와서 도와줘요.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뭐예요? 같이 들어준다고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선을 이룬다고 합력해서. 예,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성령께서 우리 대신 모든 간구를 혼자 다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하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힘이 딸려. 몰라. 그런데 애를 써.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가르쳐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길로 간다. 그런 건데 이걸 오해해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알아서 하셔.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야. 이러고는 자기 할 도리를 안 한다는 거지요. 이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간구할 때, 자, 성령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이 우리 대신해서 저절로 중보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힘을 합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애쓰고 달려갈 때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지 그 길 안 가고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러면 절대 성령님이 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권한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 중보하셔서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차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틀리게 해석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간구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을 받아서 하는 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는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간구한다는 조건 하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됐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간구하면서 그분께 주권을 드리고 성령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그냥 성령님이 마구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 정리됐죠? 자, 그게 한 가지 조건입니다. 자, 또 조건 두 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앞에 뭐라고요? 성령님이 얘기하다가 그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데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근데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해 할 때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야지. 그냥 내 생각에 나 하나님 사랑해. 아, 그 얘기는 안 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을 우리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식이지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제시하는 길을 너는 따라올 거야.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사랑하는 자는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내가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요걸 다르게 설명하면, 요걸 다르게 설명하면 생명을 택하라는 뜻입니다. 요걸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계명 지킨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걸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3단논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3단논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내 아내는 여자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 생명을 택하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뭐라고요?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근데 계명 지킨다고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내용을 잘 이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구약에 보면 내가 이날 곧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곧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이거 많이 봤어요.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제시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는 우리의 자유인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건 뭐예요? 이 길을 따라와야 너는 생명을 누려. 그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나를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했을 때 그거는 뭐라고요? 계명을 따르기로 내가 제시하는 길을 너가 아무 의심 없이 그 길을 신뢰하고 따라올 것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자유의지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생명을 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풍조입니다. 요즘은.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밀려날 수 있어요. 지금 농업이 그래요. 농업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농업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걸 집중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특혜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농사가 자꾸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좀 하려고 쌀도 수매해가지고 또 이중고가제로 농부들에게는 비싸게 사고 이게 시민들에게는 싸게 팔고 이렇게 이중고가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쌀값 엄청 비쌉니다. 그나마 우린 쌀값이 싼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쌉니다. 예. 필요 없는 얘기를 했네요. 하여간.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렇게 사회에 이르다 보니까 사회의 모든 것을 책임을 넘기려고 그래요. 이게 내 때문이 아니야.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돼서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내 권리만 주장하다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도껏 이제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유전이야. 혹은 사회 책임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요즘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남 탓, 나라 탓, 출신 탓, 집안 탓 항상 뭐 탓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그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생명의 길을 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을 택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사단이 이렇게 했어 나를.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저는. 여러분,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하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하고 뭐 쓰레기 주워서 뭐 이렇게 할머니 도와가지고 겨우 쓰레기 주워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요, 불행한 거지요. 근데 그게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도 사단까지도요 우리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어떤 일도 못해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혹은 내가 어릴 때 부모가 나를 사단에게 넘겨줬던지 그러면 그놈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사단을 허용하면요, 그 아이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다음 영역은 어때요? 내 결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점령당한 거는 어떻게 요 우리가 진리로 빨리 거부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종교적인 가면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는데 뭔가 하면 그냥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진리를. 성경 말씀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여러분 발견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냥 종교식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복음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로마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극단적인 가르침은 아무것도 책임지지를 않으려는 세상적인 현상이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들어온 것입니다.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잖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종교적인 가면이라고요. 우리 두 가지 배웠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다 안 해. 안 하면서 뭐라고요? 뭐 하나님이 다 주권 아래에 있는데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잖아 내 인생을. 그럼 잘 될 거야. 이거는 뭔가 놓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가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고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 가족들 중에 누구를 먼저 데려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취해서 선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중보하시니 돕는 일이 있었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조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는데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자, 아까 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러잖아요. 그것을 저기,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하면.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 세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 살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소속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몸은 여기서 살아요.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주장하는 이 땅에 삽니다. 자, 이렇게 사는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멸한 일이 뭐예요? 마귀를 없앴다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빼앗았어요. 예수님이.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뜨렸어요. 이제는 마귀가요, 우리의 생명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요. 이렇게 영접 안 하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제시된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이 땅의 인류를 괴롭히고 죽이고 일찍 데려가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저주를 벗겨버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자,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에 길을 열어놓고 모든 무기를 다 준비해서 누구에게 줬가 하면 교회에다 줬습니다. 그 무기를.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정리해 놓고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고요? 모든 것 점령해서 이제 내가 모든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공비 톱을 하듯이 다 쓸어버려. 이 얘기입니다. 전쟁은 이겨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습니까? 요 패잔병들이 숨어가지고 반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요 세력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걸 부셔버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완성해놨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친척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요놈이 계속 와서 찍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이 무기가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그놈을 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에다가 넘겼어요. 그 교회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모를 뿐이지요. 여러분이 그 일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부르심 받은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자유케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일 안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런 걸 오늘 깨달아서 우리 그 사람들 살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유케 하는 것이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해놓은 뜻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우리가 빨리 믿음으로 깨닫고 사람들을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 이웃들을 그 저기 미개한 나라 이런 나라 사람들 가난에 빠져있는 거 이거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돼. 그게 방해놓는 게 뭐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요. 그 모든 재원을 교회에다 맡겼어요. 내가 먼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을 앞으로 올 처소를 예비하니까 너희들이 남아서 이 마귀의 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라. 이게 지금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하십시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게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그 모든 것 다 정리해놓고 이제 우리 보고 나머지 세력들, 저 잔존 세력들 교회가 처리해라. 이러고 우리에게 맡기고 주님은 우리를 예비하는 장소를 준비하게 하여 올라가셨다. 마귀를 대적하여 문제와 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계명대로 가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는데 가만 놔둬. 그럼 어떻게 돼요? 그놈이 할 일을 하겠지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부셔버리고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의 치유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설명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병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데 우리는 병에 걸리면 뭐라 그래요? 예전에는 아이 하나님 나를 낮추시려 그래.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진짜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 좋은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사단이 병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께 책임 돌려.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 얼마나 무지한 생각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뭐 감기라든지 질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을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이놈을 내가 거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야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놓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망한다는 거예요.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제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사람들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가하는 어떤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덤벼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따르고 하나님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사명을 줬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뜻인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뜻이야.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다 잘하시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틀리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되셨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당한 것이 도리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냥 술 주정뱅이고 해가지고 술병이 왔어. 그게 나중에 이제 죽을 차례가 됐어. 근데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해요? 그 약할 때 예수를 전했어.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걔가 전신했어. 잘 된 거지요? 그렇죠? 아,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 고통 안 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어. 우리가. 그래서 망했어.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나마 회복이 좀 됐어. 잘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이것도 정리됐지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고 나서 막 불구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건 잘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고를 내게 해서 그렇게 예수 믿게 했다. 그거는 틀린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고로 죽었어. 그 위로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고생스러운데 살지 말라고 데려갔어요. 위로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살기는 게 하나님 길이 아니에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게 없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냥 이루어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가면입니다. 틀린 겁니다. 자, 그것은 참된 성경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극단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잘못 적용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간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어차피 한 대 때려줄 텐데 뭐. 그 이런대로라면 어차피 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짓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오류지요. 자, 이 사고방식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 종교적인 사람들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다는 몇몇 구절만 인용하면서 강조하면서 균형이 없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적용하지 않고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예정설.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주요 교리입니다. 이 예정설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많은 교단에서 저 예정설을 아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딱 두 번 나와요. 예정에 대해서.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과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 두 군데만 나와요. 아, 나오는데 봅시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해놨다고 생각해요. 자, 저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성경을 봅시다. 정신 차려보세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 미리 아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언어를, 글을 난독을 하면 안 돼요. 글을 잘못 읽으면 안 돼. 근데 독해를 잘못하면 안 돼요. 자, 뭔가 하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한 예정했는데 뭘 예정했다고요? 요 빨간 글씨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저 빨간 글씨로 표현한 그걸 예정한 거예요. 앞에 미리 아신 걸 예정한 게 아니라 예정 미리 아시지만 또한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리지 않죠, 여러분? 맞죠? 구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구절은요 예정설을 이해한 데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 8장 29절 30절이 하나님은 그분이 미리 아신 자들만 예정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미래의 일을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 사울 왕이 너 앞으로 가면, 어디로 가면 어떤 사람들이 올 건데, 거기에는 손에 뭘 들고 뭘 들었다. 그 사람들을 만날 거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인사도 할 거다. 너가 이렇게 답할 거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난 후에 뭐 이렇게 하면서 네가 예언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일어나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예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능력이에요. 자, 그걸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 능력인데, 자, 위에 본문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요. 압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다보면 요 사람은 이렇게 될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예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 말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자, 하나님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지 알아. 누가 거부할지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딱 하나님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아시는 능력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걸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예정해놓은가 봅시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정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 그러나 일단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자리로 가게 예정해놨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걸 담도록 하나님이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닮았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도록 해놨어요. 해놨습니다. 이제 봅시다. 자, 만약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 협력해가요. 지금 열심히 말씀 읽고 사모하고 그분을 알려그리고 막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겠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도. 안 할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변화되지 말라고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변화되면요, 너무나 좋아요. 안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빨리빨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만큼 행복이 있어요. 근데 혹시 그렇게 못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예수님 형상대로 변화돼요. 요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걸 예정해 놨다고요.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봅시다. 성경을 보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 이제 좀 이해됐죠? 예. 하나님은 누가 예수 믿을지 알아. 알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걸로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변화되든지,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변화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 가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요. 천국 가면.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해됐죠? 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이제 성경 구절이 근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닮아요. 닮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예정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요. 그러면 그만큼 변화돼요, 우리가.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변화되잖아요.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보면.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진짜 그분 모습 그대로 봤어. 그럼 완전히 그분과 닮아져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이게. 자, 주님과 협력하면 이 땅에서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 평안, 승리, 그리고 기름 부음, 능력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협력한다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만큼 이 땅에서도 그걸 경험할 수 있고요. 협력하지 않아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예수님께 오실 때 그분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로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또 혹시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딱 허락하신다는 거죠. 좋은 은혜죠. 자,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문제로 가득한 삶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도 실패를 미리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재앙을 원치 않아요. 재앙 주는 거 하나님 주는 게 아닙니다. 뭐 사고 나고 어려움 생기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철저히 여러분 이거 붙드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으니까 이제는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계획과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도요 그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는 데는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는 우리가 태어날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셔서 아무리 뭐 알고 있게 태어나든 뭐 다리 밑에 내 던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왜 환경이 이래 불행해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알면 여러분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누구에게도 평범하거나 실패하도록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안 따라가서 막 억압을 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비극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고 자유의지를 남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또 내다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불행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닙니다. 사단이 방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형극처럼요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해놨다면 잘 되기를 바라는 걸 계획해놨어요. 내가 처참하고 비극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킨 게 절대 아님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건 맞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그분과 협력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배워가지고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도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두루뭉실 하니까 어떻습니까?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취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 사람을 위해서 죄사함을 공급해놨고요. 그렇다고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손을 뻗어서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네 꼴 좀 봐. 이렇게 사단이 공격할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 신앙생활의 다른 영역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공급해 놓으신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어차피 뭐 그 대대로 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문제에 맞서 일어나야 되고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날 위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공급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나는 내 역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을 거야. 승리할 거야. 이렇게 이제 서서야 됩니다. 아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